자, 같이 성경 공부 조금 하시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마음 놓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 모임이 있고 또 성경적인 말씀이 있고 또 참 풍성한 찬송이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이걸 지켜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이제 6절까지를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한절 한절이 정말 저에게는 이제 정말 굉장히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너희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들은 내 마음에서 좀 몰아내버리고 싶으시죠? 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 저 형제, 저 자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한 피로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고 또 영원을 함께 보낼 그런 성도들이라는 게 이제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딱히 친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우 저 사람하고 영원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참 깝깝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개중에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생각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깊은 애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진심으로 좀 애정이 느껴지는 지체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겸손해요. 대부분 보면 겸손하고 온유해, 예, 네.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이제 주님께 헌신돼 있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 누가 그냥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아, 내 마음에 이렇게 좀 간직이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도 많이 내. 찬사도 많이 받아. 박수도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지체를 생각하면 그 형제, 그 자매를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전자에 해당했어요.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으려고 해도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다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늘 간직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다른 성도들도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일단은 이제 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요걸 따지기에 앞서서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이 생각을 하고 살면 사람이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다른 지체들도 이제 나를 보면서 아, 저 지체는 정말 내 마음에 늘 남아 정말 귀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에도 내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이 반역, 그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건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맞아.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이 부분이 참 부족하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 못했는데 오늘부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십시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 아까 7절의 그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여기서 그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part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rtaker of my gr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이 partaker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만 한 21번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게 베드로가 두 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에 이 파테이커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저자서를 좀 이렇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투가 다르고 사도 요한의 말투가 다르고 사도 바울의 말투 문체가 다르거든요. 잘 사용하는 단어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21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만 베드로가 사용했고 나머지 19번은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에 여섯 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단어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 근데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 볼 때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이건 무슨 말이지?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에게 좀 은혜를 줬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얘기일까요? 네? 함께 은혜를 받는다. 예.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요것은, 일단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은혜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어떤 너그러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 이 은혜를 어떻게 썼냐면 헌금의 의미로 썼습니다. 우리 이거 고린도후서 할때이 부분을 봤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때 이거 헌금 얘기한 거였어요. 성도를 위한 모금, 헌금 얘기를 할때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 아,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금, 요것도 이제 은혜라고 표현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서 나의 은혜에 참여했다 할때이 은혜는 뭐냐? 요거는 바울의 그 사도로 부르심, 사도로의 부르심과 고난을 포함하는 사역 전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수 있냐면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장 5절.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고 단어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잘 모르는 게 많은 것은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더 보고 싶어지는 게 그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수록 성경이 더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고 더 읽고 싶어지고 읽으면 또 깨닫는 게더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사도직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직과 은혜가 지금 같이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사역을 받았다 그걸 은혜라고 여기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기초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그야말로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역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역 그 사역에 따라서 내가 그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이 은혜라는 단어가 최소한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너그러우심을 내가 체험한 거 이제 그런 의미로 쓸수 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헌금, 성도들의 모금을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빌립보서 같은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것은 사역을 얘기하는구나. 사역, 그것을 내가 받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구나 하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1장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는 재정적 후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제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사도 바울과 연합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하는 같은 사역의 틀 안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겠냐? 기도와 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과 또 물질적인 그런 도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떨궈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만나면은 뭐 술 마시고 뭐 놀러 가고 뭐 이제 그런 게 다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게 이제 다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것도 아니야. 다 마음들이 좀 다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다른 지체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열정이 있는 만큼 다른 지체들은 열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일이에요. 외로운 일. 그런 외로운 여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도 당연히 처음부터 함께 복음에 참여하면서 이 사역,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많이 더 다른 성도들보다 마음에 더 많이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8절인데요. 물론 뭐 같은 동역을 하고는 입장이기 때문에만 마음에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황상 우리가 생각할 때 보다 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사람이 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우러나는 이제 깊은 그리움인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제 영어 단어는 그 심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bow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wel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내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내장이 다 있잖아요. 뭐 간장, 신장, 뭐 대장, 소장 하는 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사람의 감정이 자리 잡는 장소를 심장이나 아니면 내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내장이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그리워하는 이 심정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그 마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는 그 감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는 감정.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심정이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예수님이 너희 모두를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를 상대를 그리워하는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리움 또는 정 이런 거는 한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막 가슴을 답해줄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인간적인 감정은 굉장히 그게 한계가 명확해요.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뭐 헌신적인 것 같고 뭐 깊은 사랑인 것 같고 해도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선을 딱 넘게 되면은, 그러면 딱 마음이 돌아서는 게, 그게 이제 인간적인, 그 그리움, 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리움 또는 교제는,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볼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나하고 마음도 잘 맞고 이렇게 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지체들만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면 뭐 예수님의 심정까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맞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하는 내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이제 하는 그러한 지체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밖에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근데 이게 어쨌든 유일한 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오늘부터 또 저와 여러분이 좀또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되겠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지체 중에, 그 지체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어두워져. 이런 지체가 혹시 있으시다면, 내가 그 지체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한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 내 천연적인 마음으로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또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그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체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9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그랬는데 뒷부분 쭉 가다 보면 이건 기도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이게 동시에 기원이면서 축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그 지체를 위해서 쭉 뭔가를 기도하다가 복을 비는 그 지체를 위한 복을 비는 그런 형태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뭘 구하나 봤더니 맨 마지막에 쭉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붙은 것들이고, 골자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냐?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복을 빌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 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큰그 어떤 기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박노찬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박노찬 형제가 하나님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어떤 형제로 인해서, 어떤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그 지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해결되도록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전혀 없지요. 또 필요한 기도 맞지요. 예,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저 지체가 재정적으로 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중보기도 그것도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지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중보기도의 어떤, 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 이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붙은 말들을 이렇게 보면, 너희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 그 말인데 거기에 이제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요게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풍성하냐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풍성하냐? 보니까 지식에서 풍성하고 모든 판단에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의 사랑이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데 그 사랑이 특별히 어디에서 풍성했으면 좋겠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했으면 좋겠고 너희의 그 판단에서 풍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두 영역은 사랑이 결핍되기가 굉장히 쉬운 영역들입니다. 지식.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워준다 그랬죠. 지식은 우쭐대게 해요.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결핍될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상대를 위축시키는 거, 그 교리적으로가 됐든 영적으로 이렇게 위축시키는 건 그건 뭘까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막 쏟아, 제가 그러고 있나요, 지금? 저 뭐 쏟아놓을 지식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같이, 성도 간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데,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만을 그냥 쫙 풀어놓으면, 그러면 듣고 있는 상대는 조금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사랑이 조금 결핍된 거예요. 그 지체를 배려한다면 사실 좀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 지체를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또 특별히 뭐 이 잘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부족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너희의 지식에 있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내가 구한다. 사도 바울이 이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사랑이 결핍되기가 참 쉽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판단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판단만큼 또 사랑이 결핍되기 쉬운 분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쟤는 이게 안 돼, 저는 이래서 안 돼, 아 쟤는 저게 아 저거 틀렸어, 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지어 이제 정죄하게 될 때 그때 뭐가 또 결핍된 거죠? 사랑이 결핍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판단은 필요해요. 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저 형제가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 판단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 네. 정죄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박노찬 형제가 이 지식과 판단에서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뛰어난 것을 입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쭉쭉쭉쭉를 구하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기를 기도한다. 뛰어난 게 뭘까요? 여기 이제 엑설런트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뛰어난 건 뭐고 입증한다는 건 뭔가. 좋은 것이 있죠.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나은 건 뭘까요? 그게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뛰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좋은 것을 구별하고 좋지 못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고 더 좋은 것도 구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그 뛰어난 것을 그걸 입증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들 중에서 최상으로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성도들이 입증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입증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이게 지금 approve라는 단어를 입증한다고 이제 우리 번역한 건데, 이것은 뭔가를 식별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과 실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별을 하고 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것, 요게 이제 입증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말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뛰어난 것을 입증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냐? 여기 보니까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 아, 참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참 좋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참 좋겠다.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풍성해질 때 성도는 탁월한 것을 입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때 그것은 단순히 그저 좋고 나쁜 것, 요 정도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분별하는 삶이다.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며 중보기도 할때 이렇게 참 이런 상태가 되기를 간구한다는 건 얼마나 또 이게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될때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냐면,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면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 이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아, 이게 뭐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철저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하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이게 우리의 이제 그 목표인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집사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 집사하는 거 이런 것만 목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탁월한 것을 입증하는, 이것을 이제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앞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이런 것들이 한 발씩 더 앞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돼서 뭐그절 전체를 끝내지는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아, 그냥 말잔치만 그냥 풍성하게 한다, 아, 이런 뭐 말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룰 수 있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 이제 열망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한 발씩 앞으로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